오늘 제가 주보에 소개한 제목은 제가 원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을 줄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 오늘 본문 말씀 40절 말씀,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는 주제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을 제가 처음 들을 때 마음속에 창세기 1장 1절이 떠올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를 처음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혹시라도 잘 안 믿어지신다라는 분이 있으시거든. 오늘 본문 말씀, 주께서 질문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겉 모양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속이 뭘까요? 속.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 뼈, 뭐 신경, 뭐 근육, 뭐 그런 것들일까요? 아, 그런 것도 몸이잖아요. 그런 것도 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건 다 몸들입니다. 우리 속을 말할 때는 우리 마음을 말하고 우리 영혼을 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사람이 말씀으로 만들어집니까? 진화돼야죠. 진화, 점점 진화해 와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아니, 백보 양보를 해서 사람이 진화돼서 만들어 여기까지 왔다 칩시다. 백보 양보해가지고 그럴 리 없지만 백보 양보를 해서 진화돼서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 치더라도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에게는 속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안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어떻게 진화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도 진화될 수 있나요? 사람이 점점 진화돼서 적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짐 오늘날까지 왔다 할지라도 우리 속이 그렇게 진화돼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도 백보양보를 해서 생각을 해도 사람은 진화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겉을 만드셨고 속도 만드셨습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상황 속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어요. 오늘 본문은 점심이라고 말씀을 해 우리 한글 번역은 점심이라고 하는데 그냥 식사입니다. 저녁인지 점심인지 그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서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앉았는데 식사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는 그 모습을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말씀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상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히 여겼다는 이 사람의 그 감정 표현, 성경은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어떤 표정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이상한데? 뭐 이런 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원문의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 다우마조라는 말이 상당히 격한 반응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 누가복음 8장 25절 같은데 보면 우리 예수님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막 굉장히 고생하는 제자들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셨어요. 명령한 말.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을 하는고. 그렇게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와! 아니, 어떻게! 그런 반응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 가운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귀신을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에 귀신을 쫓아내주심으로 순식간에 그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남자 장정이 덤벼가지고 몇 사람이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귀신에 들려서 아주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런 사람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하는 그런 표정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쓴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들을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들 여러 번역들이 있는데요. 아 정말 놀라운 표현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 서프라이즈. 여러분 서프라이즈. 깜짝 놀래. 서프라이즈. 뭐 그런 거. 또 어메이즈. 놀란 이야기인데 감격하면 놀래는 어메이즈.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마블. 경이로워하는 그런 표정. 그다음에 MSG라는 그 성경에 보면요. 우리 뭐 조미료 MSG 말고요. 성경 가운데 그런 성경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는 샥이란 단어를 썼어요. 샥. 얼마나 그 사건이 충격적인 샥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고 그다음에 어스터니시라는 ESV 성경에 보면 어스터니시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도 깜짝 놀래다 경악하다 그런 뜻으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 사전에.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보면 여러분, surprise, amaze, 또 shock 또는 뭐 marvel 또는 astonish 이런 단어들이 다 너무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정을 그대로 한번 제가 살려서 이 말을 그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렇게 놀랬다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데 손도 안 씻고 식사하시네 이게 아니고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반응을 그 반응이 너무 충격적인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 씻어야죠. 아 더구나 요즘 그 팬데믹 때문에 손 씻는 게 일상화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아니면 음식 앞에 설 때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뭐 이게 버릇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손 안 씻고 음식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깜짝 놀랄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런 놀라움이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 성경에 있는 그 당시의 문화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에 의한 바리새인들이 훈련된 삶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손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였어요.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게 뭔가 잘못돼도 너무 많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깨우치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사람에게는 겉도 있지만 속도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지요. 근데 실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겉은 잘 씻고 단장하고 그렇게 하지만 속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고 관심도 안 두고 속에 대해서는 덮어버리고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여기 잔과 대접은 사람의 외모를 비유한 겁니다. 사람의 외모를 여태 지금 예수님이 그 바로 3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는 모습을 보고 지금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닦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은 열심히 씻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남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발도 씻고 깨끗이 하고 단정히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지만 그 속은 전혀 씻지 않아서 악독이 탐욕이 가득 들어있는 전혀 가꾸지 않고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사용하시지 않나요? 이 속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그런 말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의미가 뭡니까? 속에 생각이 없다. 속에 생각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한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핀잔을 주기도 하고 꾸중하기도 하면서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속을 좀 보라고 사람에게 속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 집에 뒤뜰에 그 조그만 뜰이 있습니다. 뜰에다 나무도 심고 화초도 심고 그리고 채소도 좀 심고 그렇게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여행을 좀 갔다 오고 어쩌고 하면서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차일피일 갔다 와서도 미루고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그냥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아, 나중에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나 아주 골칫거리가 됐어요. 할 수 없이 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을 사가지고 같이 그걸 다 파내고 하루 종일 그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근데 제일 힘든 게요. 뒷뜰을 가꿀 때 제일 힘든 게 잡초예요. 잡초를 어떻게 하느냐. 아마 우리 권사님은 뒷뜰을 가꾸시니까 그 고충을 좀 아실 거예요. 진짜 힘든 게 잡초를 제거하는. 조금만 손을 떼고 놔두면 금방 무성해지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이거를 돌보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잡초가 일어나고 더러워지는지 우리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기왕에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하니까요. 한번 좀 생각을 좀 더 좀 해보십시다. 사람에게 겉이 있고 저 안에 속에 마음과 영혼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먼저고 어느 게 더 소중한가요? 아, 여러분 이걸 구분하기 전에 먼저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몸과 사람의 마음, 영혼 이 둘이 절대 절대로 어느 것 하나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둘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입니다. 아니, 요 하나가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할까? 몸일까요? 영혼일까요? 제가 보기로는 사람의 마음이 더 소중합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인격이 사람의 뭐 행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속의 인격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격이 마음에 담기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명이 육신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 말고 이 생명이 영혼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면 영혼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믿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결정되는 거지 우리 몸이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이런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다 우리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속을 그냥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그 다음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 소개했던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은 깨끗이 닦아서 깨끗합니다. 겉은 잘 씻어서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옷도 아름답게 입고 그래서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탐심, 악독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표리부동이라고 그러죠. 겉과 속이 같지 않는 것. 그걸 표리부동이라고 합니다. 아, 사람에게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런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1886년에 그 저자 이름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이 당시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각색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1970년대에는 그것을 TV 연속극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헐크라는 그런 제목으로 방영이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그렇게 해서 방영이 됐어요. 그 사람 그 의사인데, 막 화가 나면 갑자기 분노가 막 일어나면 몸이 막 커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헐크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한 사람 안에 이중적인 인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지킬과 하이드 박사가 바로 이제 그것을 처음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 준 건데요. 사람에게 이중적인 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소설이고 또 연속극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하니까 예수님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예수님 초대하기 전에 그의 삶을 보면 뭐 제사를 드리는 거라든지 십일조 하는 거라든지 구제하는 거라든지 금식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범이 된 사람. 아주 깨끗하고 모범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그 동기에서부터 초대하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면서도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나쁜 생각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을 왜 초대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과도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 예수님을 이렇게 그 높은 덕망을 받은 신분을 우리가 초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한다. 이런 그 사람들에게 그걸 인정받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그 허영심, 이것이 이 사람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진짜 안타까운 사실은요, 겉과 속이 다른데, 겉과 속이 다른데 이 겉이 속을 감출 수 있다는 겁니다. 덮어서 속 사람이 어찌 됐든 속과 상관없이 겉모습으로 속 사람도 그런 것처럼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는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 외식한다는 게 뭐냐면요, 연극 배우가 자기는 자기 삶에 있습니다. 근데 연극 배우가 그 시나리오 대본에 있는 대로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행동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연기하는 거죠. 그건 자기가 아니에요. 그 연극 대본에 있는 주인공의 성품, 주인공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선이고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그것을 외식하듯이 겉모양으로, 겉사람의 행동으로 덮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여러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말씀. 이제 제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이 그 끝까지 이 누가복음 11장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 사람들이요, 11조 드리는 생활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11조 철저하게 드렸어요. 근데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데 그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냐면, 여기 보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 이게 다 집 앞뜰, 집 뒷뜰 뜰에서 가꾸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집 뜰에서 채소를 얼마나 가꾸겠습니까? 아, 그걸 갖고 가지고서 집 뜰에서 갖고 가지고 가꾼 그 박하 뭐 예, 그 운향 뭐 이런 그 향을 내는 그런 그 조그만 화초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과 채소,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걸 갖다 내다 팔겠습니까? 아닙니다. 집안 식구들끼리 먹기 위해서 재배하는 거예요. 아주 극히 작은 양들이에요. 이것까지 11조를 계산해서 낼 이유가 있을까? 글쎄요. 권사님은 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나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런 것도 11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도 11조는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그러니까 11조 하는 것도 하고 속에 있는 사랑, 공의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속으로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43절에도 있습니다만은 44절을 좀 건너가서 보겠습니다. 실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쉬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어요. 로스힐에서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로스힐에 가가지고 장례식을 참여했는데 장례식 그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풍경이 아름다운지 정말로 놀랐어요. 그 로즈힐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은 그 앞에 도시가 보이고 도시 저쪽만큼의 LA까지 보여요. 맑은 날은 LA까지 다 보입니다. LA 빌딩들 다 보입니다. 얼마나 그 풍경이 멋있고. 그 다음 주변이요. 파란 잔디. 한국에서는 그거 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파란 잔디에 그, 얼마나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요. 거기에 이게 군데군데 이게 묘비가 이렇게 땅에 묻혀있어 잘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군데군데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늘까지 만들어주고 너무 아름답더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소풍 와도 되겠네. 근데 제가 실제로 소풍 한번 가봤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보고 앉고 하는 그 잔디, 나무, 풍경들은 그렇게 아름다운데요.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겠어요? 그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그 속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평토장한 무덤같이 그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평토장한 사람 그 위를 걸어가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본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좀 어떨까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못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요, 이거를 우리가 덮어서 감출 수 있다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종종 우리가 그 위험에,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 본문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해 나가시는데 45절에 보면 흥미로운 반응 하나가 일어나요. 45절.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우리까지 모욕하심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지금 모독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는데 예수님 나까지 지금 모욕해서 나까지 그 싸잡아서 지금 그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항의하고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모욕감까지는 아니래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정직하게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가 겉과 속이 다른, 아니 더 나아가 겉으로 속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속이려고 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있는지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결단코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41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제안 하나를 하십니다. 41절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 여기 깨끗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명쾌하게 해석해 놓은 그런 주석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주석들 가운데 여러 해석들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겉이 있고 겉 안에 있는 것. 우리 예수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실 때 겉과 속을 얘기하시는데 바로 이 속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들입니다. 속에 있는 것, 마음, 우리 영혼,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로 구제하라는 겁니다. 아, 구제를 예를 들었어요. 여기 다른 많은 행동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예수님이 예를 든 구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구제. 여러분, 구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남을 돕는다는 것이 정말로 귀한 일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제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 구제. 순수한 이야기라면 이렇습니다. 구제는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있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공유를 여겨서 그래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순수한 동기에서 해야 되는데 구제를 할 때 나쁜 유혹이 들어옵니다. 나쁜 유혹이. 이거를 내가 구제를 기왕에 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서 칭찬도 좀 받고 폼도 좀 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사람들이 구제 물품을 들고 갈 때 구제 물품만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나팔도 꽹과리도 같이 들고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팔하고 꽹과리를 들고 사거리로 나가가지고 막 꽹과리를 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쳐다보지 않겠어요? 구제합니다. 나팔 들고 구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오세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구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하나님 앞에 상 받으실 거예요. 정말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받는 유혹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유혹을 받는 마음 말고 우리 안에 일어난 순수한 동기,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순수한 긍휼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구제 현장에서 그것을 드러내서 구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속에 나쁜 유혹이 들어올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입해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구제만이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아주 드물게 어떤 사람들은 몸만 와있어요. 와이프가 하도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앉아는 있는데 생각이 골프장으로 갔다가 주식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사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속도 지금 이 해석이 어떻든 간에 분명한 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속도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이 구제도 하고 우리 속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현장에서 몸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속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 이건 비단 예배 구제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 모든 것들. 우리 인간 관계에서 주께서 여러분 그 개인 관계를 이야기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에베소서 5장 이하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하라, 사랑. 사랑할 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 뭐 직장에서 상사를 사랑하고 또 뭐 부하를 사랑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주께서 가르친 교훈은 그렇습니다. 주께 하듯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 바로 지금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예배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겉만 우리 몸뚱이만 와서 손으로 돈 건네고 물질 건네고 이런 구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사랑으로 할 때 그 사랑이 전달돼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사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배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칭찬하고 치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헌금을 드리고 성도가 교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 더 신경을 쓰십시오. 겉만 말고 입으로만 말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 중심에서 저 안에서 우러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열정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음도 나누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사람,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주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 속을 들여다보고 우리 속을 씻어내고 우리 속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속으로도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겨 구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속이 움직이고 속이 행동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